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불법 무기 거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사나 북한 제재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전문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원양 해운 관리 회사 OOM은 지난 2013년 청천간호 사건으로 제재를 받게 되자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청천간호의 실소유주인 원양 해운 관리 회사를 특별 제재 대상에 올리고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에 나섰지만 이 회사는 선박을 위장해 운영을 계속해 왔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원양 해운 관리 회사 소유 선박 14척 가운데 13척의 이름이 바뀌었고 소유권도 서류상 다른 개인이나 선박 회사로 넘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청천강 해운과 압록강 해운 등 원양 해운 관리 회사가 만든 34개 위정업체들과 관련해 고위 관부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달에 비해 0.7% 하락해 지난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도동부는 최근 계속되는 저유가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 1년 소비자 물가 역시 0.1%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저유가 현상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지출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물가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존의 저금리 추세를 장기간 유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전주에 비해 3만 1천 건이 늘어난 31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록 일시적으로 실직자가 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은 안정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국들의 추가 제재 움직임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제재 위협은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휴전협정 이행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서방의 움직임은 최근 정착되기 시작한 휴전 합의 이행을 방해하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제재를 단행하겠다고 압박해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4개국 정상들의 휴전 합의에 따라 동부 전선 지역에서 26일부터 100mm 대구양 야포를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도 지난 24일부터 전선에서 중화기들을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인질 살해 협박 영상에 등장하는 이른바 지하드존의 정체가 밝혀졌다고 미국과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하드존의 본명은 무함마드 엠와지이며 쿠웨이트 태생으로 영국 런던에서 자란 20대 영국인입니다. 엠와지의 친구 등 지인들은 그가 유복한 가정 출신으로 런던의 중산층 거주 지역에 살았으며 독실한 이슬람 신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엠와지의 친구들은 그러나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극단주의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엠와지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했으며 2012년 시리아로 건너가 ISIL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대통령궁이 26일 5차례 포탄 공격을 받아 적어도 한 명이 숨졌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보안관리들은 그러나 사상자의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고 경찰은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슬람 반군단체 알샤바브는 자신들이 대통령궁 시설을 향해 박격포탄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아브디라시드 알리 샤르마르케 소말리아 총리가 내각 회의를 갖는 도중 발생했습니다. 알샤바브는 앞서 지난주에도 모가디슈의 한 호텔을 공격해 정부 관료 2명을 포함해 25명을 살해하고 부총리 등 40여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2월 2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5자간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의 이름을 바꿔가며 제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했다고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제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외교관들과 무역대표부 직원들이 금수 품목 거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은 26일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원양해운 관리회사가 소유선박의 이름을 바꿔가며 유엔 제재를 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원양해운 관리회사는 지난 2013년 파나마에서 불법으로 무기를 운반하다 적발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의 실소유주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청천강호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해 7월 원양해운관리회사를 유엔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곧이어 미국 재무부는 원양해운관리회사뿐만 아니라 청천강호의 운영사인 청천강해운까지 특별 제재 대상으로 올리고 두 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18개 선박들을 봉쇄 자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교묘한 방법으로 제재를 피해 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P, AFP, 로이터통신 등이 입수한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양해운관리회사는 소유하고 있던 14척의 선박 가운데 13척의 이름을 바꿔 북한 선적임을 숨겼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의 서류상 소유주와 관리인들도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해사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 자료에서 유엔 제재 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는 사실상 사라져버렸고 이 회사 소유의 북한 선박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외국 항구들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원양해운관리회사는 또 중국과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이집트 등 적어도 10개 나라에서 외국 기업, 외국인들과 버젓이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원양해운관리회사 산하의 34개 기관들과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4개 선박, 그리고 최초로 부사장 김영철 청천강 해운사장을 모두 유엔 제재 대상에 올릴 것을 안보리에 권고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2월 8일부터 올 2월 5일까지 청천강호 사건과 같은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의지가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외교관들과 관리들, 무역대표부 직원들이 무기와 관련 물자, 미사일 관련 품목 등 금수조치 대상 품목의 거래에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일부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보고서는 식량과 농업, 의료 등 인도주의적 목적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해줘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유엔 제재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네, 북한이 최근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했다고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또 북한이 미국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DNI 국장은 북한이 지난 2014년 공언한 대로 핵시설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고 2007년 폐쇄했던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것입니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26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미국이 직면한 전 세계 위협이라는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지난해 전례 없이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시험 발사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부대도 확대하고 정교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을 두 차례 공개했고 이 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한 초기 조치들을 이미 취했지만 아직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미국과 동아시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래식 군사력이 부족해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밖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3년간 숙청과 처형, 지도부 교체 등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은 여전히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의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해킹 공격이 한 가지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이버 능력을 사용하는 나라 중 하나라며 하지만 북한과 이란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해킹 능력이 훨씬 정교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청문회 출석한 빈센트 스튜어트 미 국방정보국 DIA 국장도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계속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에 맞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위협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또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등 미사일 부대를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기존의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올해도 미사일 부대의 전투 능력을 높이고 미사일 설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추가 미사일 발사도 실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밖에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무시하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특히 세계에서 탄도미사일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라고 스튜어트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그러나 북한의 재래식 능력은 위협적이지 않으며 바로 이 때문에 핵과 미사일과 같은 억지력을 키우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북한이 전진 배치된 대규모 병력의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실제와 같은 훈련을 강조하지만 이런 훈련은 기본적인 능력을 유지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6자 차원의 탐색적 대화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회담 당사국들과의 심도 있는 북한 비핵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6자 회담 재개 조건은 변한 게 없다는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5자 간 심도 있는 고위급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탐색적 대화 개최에 공감하는지 여부를 묻는 BOA의 질문에 각국과 나누고 있는 외교 대화의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면서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미국의 입장에 변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을 자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회담 재개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핵무기가 2020년까지 최대 100기에 달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과 관련해 북한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존스 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와 미 국방대학이 진행한 학술연구 프로젝트를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보사안인 북한의 향후 핵미사일 전망치에 대해서는 언급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북한 핵과 미사일 계획을 강력히 규탄해 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 약속 준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수전 다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뉴욕에서 만나 북한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라이스 보좌관과 양 국무위원이 25일 회동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이란, 아프가니스탄, 국제보건, 대테러 문제 등 지역 현안과 국제 문제에 관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특히 올해 9월로 잡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지난해 말 합의한 기후변화 대응 등 가시적인 협력과 공동이해의 확대를 강조하는 한편 사이버 문제 등 양국 간 이견에 관한 미국 측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가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가 최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탈북자 두 명과 만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 거주하는 조셉 김 씨와 한국에서 방문한 탈북자 주찬양 씨를 지난 13일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President Obama and I and his entire administration are committed to doing everything we can to end the suffering that we know is occurring in your country.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전체가 북한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외부 세계가 모른다고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 증언했고 세계는 위성 사진을 통해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파워 대사는 지금도 세계가 북한 주민들을 보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자들에게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We also see and hear clearly the North Korean officials who are committing these abuses against their own people, and we will continue to force them.
파워 대사는 자국민을 상대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 당국자들을 분명하게 보고 있으며, 북한 당국자들이 그 같은 행동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 주목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조셉 김 씨와 주찬양 씨는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과 탈북 과정 그리고 정착할 때의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냐는 파워 대사의 질문에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A lot of people actually cares about them and care about our country.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씨는 북한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며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주찬양 씨도 북한 주민들에게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계속 꿈을 갖고 있으면 가까운 장래에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김 씨는 지난 2006년 탈북한 뒤 중국을 거쳐 미국에 정착했고 주찬양 씨는 2010년 탈북해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가 최근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강조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군대와 주민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국제정세도 환하게 알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북한과 수교하고 있는 제3국들조차 이런 주장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5일 북한의 언론 자유와 주민의 알 권리를 강조한 커비 전 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매체는 풍선을 통한 대북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유엔의 인권 보고서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커비 전 위원장의 최근 인터뷰 발언은 얼토당토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는 국제법 위반으로 전쟁 행위, 범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report should be availabl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There's great interest.
북한 주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전 세계가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를 얻는 시대에 북한 주민들만 이를 누리지 못하는 건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터넷 접속이 힘들면 풍선을 통한 전단으로라도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보고서 내용에 불만이 있다면 조사위원들을 평양으로 초청해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게 진실을 얻는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그러나 북한의 군대와 인민은 신문과 방송, TV를 통해 국내는 물론 국제정세도 환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이런 주장에 주목하는 나라는 국제사회에 거의 없습니다. 북한은 유엔 보고서뿐 아니라 국제기구들이 해마다 발표하는 언론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지수에서 수십 년째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지난 11일 발표한 2015 세계 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에리트리아와 함께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정은 정권이 언론과 정부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며 모든 매체를 공포 정치와 정권의 선전선동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역시 해마다 발표하는 국제언론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 200여 개 나라 가운데 세계 최악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데이비드 크레이머 회장은 BOA에 북한 정권이 언론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 전체를 잔인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한 압제 정책의 일환으로 언론을 활용하고 있고 이런 행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해마다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거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에서 20년간 기자와 작가로 활동하다 탈북한 장혜성 씨는 VOA에 북한의 방송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좋아하는 건 상관없이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내려먹히고 싶은 거 자기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방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미 수십 년 동안 다 쭉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말해야만이 자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누구도 말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불빛으로 찬란한 한국과 칠흑 가든 어둠뿐인 북한을 보여주는 한반도의 야간 위성사진만큼이나 정보의 격차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출신인 탈북 시인 장진성 씨는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이 북한에 없기 때문에 정권의 압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 동화라는 것은 언론이 있을 때 가능하고 그런데 그런 자유 언론이 없으니까 오직 그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는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것은 충성심 강요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그런 부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탄탄했던 정보 통제의 벽은 외국의 라디오와 다양한 외부 기기들, 장마당을 통해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서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지난주 전문가들의 회의 결과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ore and more people in North Korea are getting access to radio, to shortwave radio.
외국 라디오와 중국 전화기 등 여러 기기들을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하는 북한 주민들이 내부에서 늘고 있다는 건 고무적이란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 때문에 올해 들어 외부 정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1년 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상과 양심, 종교,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가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지구촌 주민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보호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는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의미 있는 협상으로서의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26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였던 체코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 경험은 북한의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소보트카 총리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7분 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다음 달부터 5.18% 인상한다고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26일 북한이 지난 24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문에는 다음 달 1일부터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70에서 $74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한국의 입주기업들이 북한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를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최저임금 인상은 연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었고 사회보험료 산정에 가급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요구대로라면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이 북한 근로자 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종전의 $155에서 $164로 $9 가까이 높아지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로 북한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통지문에서 이 문제를 비롯한 개성공단의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6차 회의를 다음 달 13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구두로 통지문을 읽는 방법으로 북측의 내용을 전달했다며 북측 공동위 사무처가 통지문 접수조차 거부한 것은 본연의 업무를 위배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해서 통보하는 절차가 문제라며 입주기업들에게 임금 인상 조치를 따르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은 4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형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에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남북한 인사들이 스웨덴에서 반관 반민 차원의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의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탐색적 대화를 추진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뤄지는 남북 접촉입니다. 서울에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국제문제연구기관인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27일부터 이틀간 스톡홀름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의 인사가 참여하는 원탁회의 형식의 한반도 문제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고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 측에서는 신봉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과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가 25일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외무성 산하의 군축평화연구소 인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한 모두 참석자가 연구소 소속이지만 정부 산하기관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외교관으로 활동하다 군축평화연구소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 연구소에서 정부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외무성과 연구소 간 구분이 별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남북 간의 북핵 문제와 관련한 6자회담에 탐색적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측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북한 측 참석자가 입장을 내놓는 형식으로 의견 교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와 교류관계가 있는 북한은 과거에도 이 연구소의 회의에 평화군축연구소 소속 외교관과 군인 등을 보내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4일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가진 뒤 6자회담 차원의 탐색적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고 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스톡홀름 회의에서 북한의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국 국립외교연구원의 김현욱 박사입니다.
이번 스웨덴에서 북한 측과의 만남은 어떤 학술적인 차원 그리고 1.5트랙 차원의 대화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남북 간의 어떤 반관 반민 성격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뭐 정책 차원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화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 남북 참석자들이 정부 대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민간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참석자에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임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지만 아직 핵무기화 단계에는 아니라는 건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아직 핵탄두 소형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의 최근 전망에 대한 한국 군 당국의 공식 견해입니다.
북한이 아직 핵탄두 소형화를 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당한 수준의 기술은 갖고 있지만 핵탄두를 소형화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핵무기화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김 대변인은 소형화에 먼저 성공해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서 북한이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일부 민간단체의 추정일 뿐 어떤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채택된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결단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현재 북한의 추가 핵실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앞서 38로스 측은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10개에서 16개 정도 보유한 것을 전제로 오는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편 남북 간 군사력이 2대 11로 북한군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밝힌 미국의 한 사설연구소의 보고서에 대해 김민석 대변인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됐던 오래된 무기까지 포함된 의미 없는 숫자 비교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그런 식의 재래식 전투력을 매우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무기체계를 갖고 있는 걸 다 개수를 세워가지고 비교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투력 비교에 큰 의미가 없다.
김 대변인은 오래된 무기는 실질적인 전투력을 갖지 못한다면서 북한이 유지해온 재래식 무기들을 한국군의 최첨단 장비들과 비교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도발 위협과 관련해 한국군과 정보당국은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아시아 지역에서 다자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오가는 얘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일교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현재 사드 배치에 대해 협상하지 않고 있다고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아시아를 순방 중인 로즈 차관보는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미일 동맹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드가 한반도 방어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평가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특히 사드가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방어용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광범위한 전략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이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방어 현황을 설명하면서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우선 북한이 1998년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 본토를 가로질러 인근 영해에 떨어졌다면서 미국과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의 감시와 억제, 대응 공조를 강화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시점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이 질적, 양적 발전을 거듭한 것으로 평가하고 2012년 잠재적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등장한 것을 주목했습니다. 이처럼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데 대응해 미국과 일본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심화시킨 것이라고 로즈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지난해 12월 일본 교가미사키 항공자위대 기지에 지상배치 레이더가 두 번째 배치됐다고 소개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미일 방위협력 지침 최종 수정안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영내 동맹국들이 자체 방어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개별 국가의 안보를 증진하고 아태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다자적 미사일 방어 역량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네, 러시아가 내년부터 북한의 라선 경제특구에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용남 북한 대외경제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관영매체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25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러 기업협의회에서 러시아 전력회사 라오 동부 에너지 시스템이 북한 라선 경제특구에 전력을 공급할 의사를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최대 전력회사인 라오는 이를 위해 라선 특구까지 송전망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 회사의 알렉세이 카푸른 부사장은 이날 열린 북러 경제협의회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부터 라선 특구에 전력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라선 특구는 앞으로 10년간 총 6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라오는 라선 시와 협상을 통해 양측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전 사업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카푸른 부사장은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라선 특구에 대한 송전이 시작되면 2단계로 이를 보완할 새 송전망과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푸른 부사장은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해서도 한국 측과 몇 주 안에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한국 수자원 공사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 있습니까?
미국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가담하려 한 남성 3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동안 ISIL이 서방인지를 참수하는 동영상에 등장했던 검은 복면을 한 남성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ISIL에 가담하려던 남성들이 체포됐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25일 미국 뉴욕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가담하려던 남성 2명이 체포됐는데요. 이들은 터키를 통해 ISIL 근거지인 시리아로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특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저격하고 자살로 순교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체포됐는데요. 앞서 뉴욕에서 체포된 이 남성의 시리아행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들의 신원도 공개됐습니까?
뉴욕에서 체포된 두 명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19살 아크로르 사이다크메토프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4살 압둘라술 하사노비치 주라보프인데요. 사이다크메토프는 터키 이스탄불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다가 체포됐고요. 주라보프는 뉴욕 브루클린의 집에서 붙잡혔는데요.
네.
다음 달 이스탄불로 가는 항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역시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30살 아브로르 하비보프인데요. 주라보프의 시리아행 시도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또 구체적인 혐의는 뭔가요?
연방검찰은 이들을 테러단체를 지원하려 한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유죄가 나올 경우에 최대 징역형 15년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기소장을 보면 미국 보안당국은 이들이 지난해 8월 우즈베키스탄어 인터넷 웹사이트에 ISIL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뒤에 관계당국이 이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라보프는 ISIL의 지시를 받아서 미국에서 테러를 벌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으면서 순교하는 방법이 있을지, 오바마 대통령을 저격하고 자살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를 묻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답니다.
네. 그러다가 직접 시리아로 가서 가담하려고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시리아로 가려다가 공항에서 붙잡힌 사이다크메토프가 미국 경찰과 FBI 요원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권총을 구입해서 경찰을 살해한 뒤 이 경찰의 권총과 방탄조끼를 뺏어서 다른 경찰들을 추가로 살해하고 FBI 본부가 있는 워싱턴으로 와서 FBI 요원도 살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한편 플로리다주에서 체포된 하비보프는 시리아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남성들의 시리아행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체포되는 건 다행인데요. 이 미국에서 ISIL의 영향을 받은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사당국이 미국 내 50개 주 모두에서 ISIL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만큼 ISIL에 동조한 테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셈이죠. 특히 과거에는 테러단체들이 훈련된 대원들을 서방 국가에 보내서 테러를 저지르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추종자들이 테러 공격을 실행에 옮기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는 최근 미국 대형 쇼핑몰에 대해 테러 공격을 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가담하기 위해서 중동으로 가는 서방인들이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ISIL에 가담한 외국인이 2만 명이 넘는데요. 네. 이 가운데 4천 명이 유럽 같은 서방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런던에서도 10대 소녀 3명이 ISIL에 가담하겠다면서 시리아로 들어가서 충격을 줬는데요. 이들은 상당수가 극단주의 사상에 빠져서 그런 선택을 합니다.
네.
어제 미국 뉴욕에서 체포된 사이드 크메토프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ISIL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 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요, 이 젊은이들이 이런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당부했었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사흘 동안 열린 폭력 극단주의 대응 정상회의에서 그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테러 세력이 서방과 이슬람이 충돌하고 있고 자신들을 성스러운 전쟁의 전사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게 자신들을 합법화하려는 추악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 특히 이 모든 국가와 종교가 이런 주장을 거부하고 테러 세력을 격퇴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모든 정부와 종교가 종파 간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빈곤과 억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 세력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ISIL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ISIL이 서방 기자를 포함한 인질을 참수하는 동영상에 검은 복면을 한 남성이 등장했었는데요. 이 남성의 신원이 확인됐네요.
네, 영국 BBC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남성이 쿠웨이트 태생으로 런던에서 자란 영국 국적을 가진 무함마드 엠와지라는 겁니다. 이 남성은 앞서 공개된 영상에서 서방 인질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영국 억양이 있는 영어를 써서 이미 영국인이랄 거란 추측이 있었는데요.
네.
이슬람 극단주의를 뜻하는 지하드와 영국 이름인 존을 더한 지하드 존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동영상에는 눈과 손을 빼고 온몸을 검은 옷과 복면으로 가린 모습으로 등장해서 얼굴이 알려진 적은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ISIL에 가담했는지 궁금한데 알려진 게 좀 있습니까?
네, 보도를 보면 이 남성이 20대 중반으로 중산층 가정 출신인데요. 집도 런던의 중산층 거주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웨스터민스터 대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했는데요. 친절한 성격에 옷을 잘 입는 편이었고 이슬람 사원에 기도드리러 가곤 했다고 합니다. 한편 ISIL에 가담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친구들은 MRG가 대학을 졸업한 뒤에 아프리카와 중동을 여행한 후 극단주의에 빠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또 이 MRG는 지난 2012년에 시리아로 가서 ISIL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탄자니아를 여행한 뒤에 다시 소말리아를 방문하려다가 영국 정보당국의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영국과 미국 정부가 이미 지하드존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번 보도가 나간 뒤에도 두 나라 정부 모두 그 보도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ISIL과 관련해서요. ISIL이 시리아 북동부의 기독교 마을 10곳을 점령을 하고 주민 200여 명을 납치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ISIL이 최근 시리아 북동부 하사케주의 기독교 마을을 공격했는데요. 당초 70명에서 100명 정도가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영국 런던에서 시리아 내부 상황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ISIL이 10개 마을을 장악했고 최소한 주민 220명을 납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상당히 우려되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ISIL이 그동안 기독교 등 소수계 마을을 공격해서 남성들을 집단 처형하고 여성은 납치해서 성노예로 삼는 등 끔찍한 일들을 저질러 왔는데요. 시리아 소수계인 야디지지족 등이 그런 피해를 당했었죠. 이번에 이들이 장악한 기독교 마을에서도 그런 만행이 자행될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납치된 사람들도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 등인데 ISIL이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하면서 수도로 주장해온 이 북부 도시 라카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ISIL의 공격을 당한 마을에서는 이를 피해서 달아난 주민들도 상당수라고 알려졌는데요. 한편 미 국무부는 앞서 ISIL이 납치한 기독교인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네, 참 ISIL이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귀중한 문화유산까지 파괴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신문이 25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현재 이 ISIL이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을 점령하고 있는데 지난 22일 모술의 오래된 도서관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이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에 희귀 서적과 고문서가 8천여 점이 있는데 네. 이 폭발로 많은 책들이 불타거나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뭐 책도 그렇지만 고대 유적도 파괴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ISIL이 모술 박물관에 있는 고대 유적도 파괴를 했는데요. 26일 인터넷에 이와 관련된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이걸 보면 큰 망치를 든 사람들이 박물관에 전시된 석상과 조각품을 깨부수거나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 동영상에는 야외에 있는 거대한 석상을 전동 드릴로 부수는 장면도 나옵니다.
네, 참 문화유적이라는 게요. 인류 전체가 보호하고 또 후세에 전해줄 보물인데 참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유엔 산하기관인 유네스코, 즉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가 즉각 성명을 냈는데요. 유네스코는 이번 사건이 인류 역사선 도서관에 대한 가장 지독한 파괴 행위의 하나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유네스코는 ISIL의 이 같은 파괴 행위가 이라크 국민들의 영혼인 문화적 다양성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가진 조직적인 유산 파괴와 소수민족 탄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 이란 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네요.
네, 이스라엘이 그동안 미국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이란 핵협상을 비판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 측과 상의 없이 미국 의회에서 핵 문제에 관해서 연설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이례적으로 이란 핵협상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의회 청문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었죠.
네, 케리 장관은 최근 이란 외무장관과 핵협상 타결을 위한 양자협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25일 청문회에 나와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란 핵협상에 대한 네타냐후 총리의 반대가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서 P5 플러스 1 6개국과 이란이 합의한 장정 협정이 결국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게 될 것이라면서 세계의 거래라고 비난했었는데요. 케리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잠정협정으로 이란 핵개발이 중단됐다는 점을 네타냐후 총리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요. 얼마 전에 네타냐후 총리의 미 의회 연설 결정을 비판했었죠.
그렇습니다. 이번 네타냐후 총리 방문이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데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베이너 의장이 이 문제를 백악관과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된 건데요. 네. 라이스 보좌관은 미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백악관과 상의도 없이 네타냐후 총리를 초청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양국 관계에 당파적인 논란을 가져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 이게 단순한 분행일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에 파괴적인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앞서서 워싱턴을 찾는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지 않겠다고 미리 밝혔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 측은 이스라엘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에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 어떤 반응인가요?
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의회 연설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서 이란,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핵협상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이는 총리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란 핵협상도 거듭 비판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집권 리쿠드당 회의에서 주요 6개국이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포기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또 현재 윤곽이 드러나는 합의 내용을 보면 이란이 몇 년 안에 핵무기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핵물질을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에 캐리 장관은 이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합의된 게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겠는데요. 북부 산간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로 오늘보다 어제보다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시각 7시 13분 되겠고 해지는 시각 저녁 6시 27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1도입니다. 남포 역시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하 1도입니다. 신의주 역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0도 예상합니다. 개성 지역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함흥 지역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원산 지역 역시 하루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5도입니다. 청진 지역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5도입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오전에 구름 많겠고요. 오후에는 구름의 양 줄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2에서 3m, 먼바다에서는 2에서 4m를 이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이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2월 27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로 하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주간 뉴스 경제 전해드리고 주간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열렬한 과학 세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제트기류는 북극과 온화한 지역의 기온차로 생기는데요. 기온차가 커질수록 제트기류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북극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네, 계속해서 라디오로 여는 세상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어집니다. 또 아침 방송 일상에 쓰는 영어 표현을 알아보고 배우는 잉글리시 위드유. 오래전 오늘 일어난 역사를 알아보는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민주주의 어렵지 않습니다.
A is for activism. B is for Bill of Rights.
A부터 Z까지 민주주의 완전 정복.
사회 운동가들의 가장 주된 욕구들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는데
There were concerns among many people.
최소한 북한의 주민들이 알 권리만이라도 그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용어로 배우는 ABC 민주주의.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라디오를 여는 세상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